빌립보서 33번 메시지.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용어, 즉 은혜와 구원과 그 영과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무의식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읽는 단어에 친숙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했다고 여깁니다. 여러 단어들과 용어들과 절들의 의미에 관하여 조사하는 습관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의 은혜라는 표현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의미에 관하여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1장 19절을 읽을 때 왜 바울이 성령이나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바울은 여기서 그 영의 넘치는 공급에 대하여 말합니까? 그가 여기서 사용한 정관사는 강조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대하여는 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장 19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왜 바울이 그 영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더욱이 20절을 읽을 때 우리는 왜 바울이 확대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그는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표현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는 나타낸다고 하지 않고 확대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습관을 발전시킨다면 우리는 1장 21절을 읽을 때 왜 바울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하는지를 묻게 될 것입니다. 왜 그는 처신하는 것이 그리스도니 또는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는 산다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의 구원.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은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요점들은 19절과 20절에 있는데 거기서 바울은 그가 아무것에도 부끄럽게 되지 않고 오직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상황이 그를 위해 특별한 종류의 구원, 즉 매일의 개인적이고 즉각적인 구원을 가져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더하여 우리에게는 여전히 매일의 구원, 즉 우리가 순간순간 체험할 수 있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형제가 그의 부인에게 1분 전에 매우 친절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조금 전과는 아주 정반대로 그의 아내를 다루는데 우리는 심지어 그의 행동을 마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체험에서 우리는 한순간 참 성도의 생명을 살았지만 다음 순간 우리의 행동이 마귀에게 속한 것 같음을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때에 이 개인적인 매일의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로 빨리 돌이킬 수 있으며 순간순간 그분의 구원을 계속하여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1장 19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 즉 하나님의 심판이나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매일의 계속적인 구원, 즉 매 순간에 적용될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와 같은 구원을 체험함으로 바울은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부끄럽게 되지 않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확대되기를 원했습니다. 가령 집회에서 어떤 형제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과 그를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해방된 방법으로 기도했다 합시다. 그러나 만일 이 형제가 저녁 식사에 초대된 손님들 앞에서 자기 부인을 향하여 못마땅하거나 화난 것을 표현한다면 그는 부끄러움에 놓일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의 얼굴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됨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령 집에서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형제의 얼굴이 주님으로 불타고 있다 합시다. 그것은 영광스러울 것이며 이 형제 안에서 확대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뢰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과 그를 확대하는 것을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의 바울의 기대는 그의 환경들이 그로 그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아무 것에도 그가 부끄럽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확대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구원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유대인인 바울은 로마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투옥되었습니다. 적어도 얼마 동안 매일 그는 감시병에게 매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투옥되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위한 그의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러한 종류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빛나는 얼굴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의 얼굴의 표현에서 슬프거나 실망한 기색을 보이기란 매우 쉬웠을 것입니다. 그는 부끄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것에도 부끄럽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 대신 그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얼굴은 더욱더 주님으로 빛났습니다. 부끄러운 것과는 거리가 멀게 바울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감옥에서 체험하기를 기대했던 구원이었습니다. 간혹 나는 형제의 집에 정찬에 초대된 손님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식탁에서도 그 형제는 자기 아내에게 성질을 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형제에게는 주님의 즉각적인 구원이 없었습니다. 구원 대신 거기에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의 부족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이 있다면 우리는 즉각적이고 계속적인 구원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 것에도 부끄럽지 않고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할 것입니다. 부끄럽게 되는 것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의 얼굴이 실망이나 슬픔을 표현했다면 그것은 그가 시위병들이나 핍박이나 조롱이나 고통에 의해 패배했다는 표시였을 것입니다. 만일 바울의 상태가 그러했다면 바울은 부끄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한번 바울이 그의 상황이 그러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는 것을 선포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는 아무것에도 부끄럽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몸의 공급. 이 메시지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종류의 구원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요점에 왔습니다. 바울이 19절에서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통하여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이 구절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대신 너희 간구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독자들은 이것이 단지 바울을 사랑스럽게 관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의 충분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어서 그들이 바울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7절의 비단에서 그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7절과 19절을 연결해 본다면 너희 간구라는 구절이 몸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사실상 그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투옥은 그를 몸으로부터 격려하거나 몸의 공구로부터 그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몸 안에 있고 몸의 지체들이 그를 공급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와 함께 서 있다는 분명한 내적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장 19절에서 바울이 성도들의 간구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말한 것은 유의할 만합니다. 왜 그는 먼저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몸의 공급을 그 영에 넘치는 공급 앞에 말한 것은 그 영이 몸 위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유가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져 몸에 흐르는 것을 말하는 시편 133편은 이것을 예시합니다. 이것은 관유, 즉 복합적인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이 몸 위에 있다는 사실을 묘사합니다. 바울은 그가 몸 전체가 아니라 단지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의 지체로서 그의 몸과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몸이 그를 공급하려 한다면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은 몸 전체를 통하여 그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어떤 형제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이 기도는 효과가 적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효과가 결핍된 이유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몸과 별도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몸과 별도로 서 있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심지어 메마르게 되고 우리의 중재 기도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 개개인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몸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에 있는 믿는 이들은 몸 안에 있었습니다. 몸은 우주적이기 때문에 바울이 비록 빌립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몸 안에 있었습니다. 몸의 지체들의 강구를 통하여 몸 위에 있는 관유는 몸의 특별한 지체인 바울에게 흘렀으며 바울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환경이 그러하여금 몸의 기도를 통하여 또한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에 넘치는 공급에 대해 말함에 있어서 바울은 특이한 헬라어 단어인 코라구스를 사용합니다. 문자적으로 이 헬라어 단어는 코라구스라고 불리는 합창대의 지도자가 고대의 어떤 합창대의 모든 필요를 공급했음을 가리킵니다. 1장 19절에서 바울은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복합적인 관유. 우리는 이 그 영에 넘치는 공급에 대한 그림을 복합적인 관유에 대하여 말하는 말씀인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30절에서 봅니다. 영적인 것들은 추상적이고 비밀스럽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단어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에서 주님은 직접적인 말씀과 함께 그림들을 사용하십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많은 예표들과 상징들과 영적인 것들의 그림자들을 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관유는 그 영을 묘사하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단순히 그 영에 대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 안에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육신의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고 불립니다. 성령은 인성의 요소를 하나님께 이르도록 거룩해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라는 용어가 성육신과 관련하여 사용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이 영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창조나 성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위한 것입니다. 1장 19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넘치는 영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30절에 묘사된 거룩한 관유의 예표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관유는 단지 기름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다른 성분과 함께 혼합된 기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감난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관유는 네 가지 향료, 즉 감난 기름의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가 복합된 것이었습니다. 이 향료들이 감난 기름과 복합된 후에 그 기름은 관유가 되었습니다. 네 가지 향료들은 각각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몰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기를, 육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창포는 진흙의 환경 안에서 자라는 갈대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피는 방충제로 사용된 향료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네 가지 향료들이 감람기름과 복합되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하나님의 영이 복합적인 영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기와 그의 죽음의 효능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을 갖습니다. 거룩한 관유에 기술된 숫자들 또한 의미가 깊습니다. 관유에는 다섯이라는 수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수이며 넷은 피조물인 인간의 수입니다. 다섯이라는 수는 책임을 상징합니다. 3이라는 수는 네 가지 향료가 각각 500세겔씩 세 단위라는 사실, 500세겔의 몰약, 각각 250세겔씩의 육개와 창포로 만들어진 500세겔, 500세겔의 계피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향료인 육개와 창포는 첫 번째와 네 번째 향료인 몰약과 계피가 각각 완전한 단위인 데 비해 둘이서 하나의 단위를 구성합니다. 이 세 단위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삼일성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단위가 각각 250세겔씩 둘로 나누어진 것은 삼일성의 두 번째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나누어 주셨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향료의 분량과 관유에 부속된 숫자들 안에서 우리는 사람과 삼일 하나님을 갖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삼일성의 두 번째 나누어짐도 갖습니다. 우리는 신성과 인성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기와 그의 죽음의 효능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부활의 능력을 갖습니다. 이것이 복합적인 영입니다. 그 영을 적용함. 그 영에 대한 참된 이해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결핍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복합적인 영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을지라도 우리는 다소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상황에서 그 영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형제가 점심 식사를 위하여 나를 자기 집에 초대하였다 합시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내에게 손님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비를 못했을 뿐 아니라 그녀의 아기들은 그녀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곤란에 빠져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그 형제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는 오직 복합적인 관유, 즉 복합적인 영을 적용함이 필요합니다. 복합적인 영인 그의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 있습니다. 아내와 그 상황을 고려하고 그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는 대신 그는 영으로 돌이켜서 복합적인 영을 적용하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는 주님을 반사할 것입니다. 만일 이 형제가 복합적인 영을 적용하고 주님을 주목한다면 관유의 요소가 그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모두가 그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그는 복합적인 영으로 기름 부어줄 것입니다. 이 영 안에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효능,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이 복합적인 영을 적용함으로 그 형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구원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는 그리스도를 확대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확대를 볼 때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셨음을 계시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신성과 인성과 죽음과 부활의 요소를 포함한 그 영입니다. 이것이 만유를 포함한 영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의 영을 사용할 때 내주하시는 만유를 포함한 영은 복합적인 영의 모든 요소로 우리의 존재를 만짐으로 우리의 내적 존재에 적용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복합적인 영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영으로 더 기름 부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교리나 가르침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영의 기름 부음에 의하여 구원됩니다. 목사들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바울의 말을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에게 주는 교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신랑은 그의 아내를 사랑하고 신부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약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의 실제 상황에서 이 가르침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형제와 자매가 모두 어떻게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체험하는가를 배운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합당한 결혼 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더욱 체험해야 합니다. 몸과 하나님의 봉사를 위한 복합적인 영.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예표에 따르면 복합적인 관유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에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또한 성막의 봉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과 도구들에 기름 부어졌습니다. 더욱이 제사장들은 이 복합적인 관유로 기름 부어졌습니다. 이것은 복합적인 영이 몸인 교회, 즉 하나님의 집과 또한 하나님의 봉사를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몸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봉사를 관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합적인 영에 참여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영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성막의 일부분이어야 하며 제사장 체계에 속해야 하며 하나님의 거처와 그의 봉사의 일부분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관유로 기름 부음 받을 것이며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가 만일 교회의 문제를 갖고 있거나 교회 봉사에 참여하기를 거절할 때 만유를 포함한 영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기도를 매우 많이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영의 실제를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에게 궁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고 우리에게 그분이 너무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영의 공급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성막의 일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제사장적 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따르면 복합적인 관유는 성막과 제사장들에게 기름 붓기 위한 것입니다. 복합적인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몸과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봉사와 제사장 직분을 위한 것임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과 제사장적 봉사에서 끊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누리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몸 안에 살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사도였지만 여전히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몸과 바른 관계를 가졌다는 분명한 지적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또한 제사장 직분에 참여했습니다. 그가 몸 안에 곧 성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제사장 측에 곧 하나님의 봉사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는 몸 위에 임하는 관유의 흐름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그 영에 넘치는 공급에 대한 어떤 누림도 갖지 않았음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후 교회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그 영이 넘치는 공급 흐름 아래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성도들, 특히 장로들에 대해 기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을 몸에서 끊어지게 하고 제사장적 봉사로부터 물러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전히 개별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개별적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마르게 됩니다. 우리는 복합적인 영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교회와 하나이고 제사장적 봉사에 머문다면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영의 풍성한 기름 부음을 누릴 것입니다. 심지어 조금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로 이 기름 부음을 누리게 합니다. 가령 어떤 형제가 그의 아내에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 합시다. 그러나 집회 동안에 그는 주님께 돌이키며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촉촉히 적셔지고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그의 좋지 않은 느낌은 사라집니다. 집회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그 영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체험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가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슬펐고 그는 기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으며 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영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는 데서 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체험함. 우리는 거듭거듭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을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름 부음을 느끼며 우리가 행복하고 해방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나라에서 사람들은 휴가를 즐깁니다. 나는 최선의 휴가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영 안에서 복합적인 영의 기름 부음을 누리는 것이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는 넘치는 공급이 있습니다. 이 공급은 많은 성분들을 함유한 만유를 포함한 음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신성한 음료 안에 있습니다. 즉각적인 구원은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참된 방법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복합적인 관유는 우리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며 우리는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의 풍성을 누립니다. 그럴 때 부끄럽게 되는 대신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체험합니다. 이 구원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확대되게 합니다. 몸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에 의하여 우리의 환경들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에도 부끄럽게 되지 않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확대되십니다.